안녕하세요. SFR 재테크 이야기 20차 녹음입니다.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요. 앞서 1부 시간에 복부인님이 방문하셔서 나름대로 특별 편성을 했고요. 이제 20차 녹음 1부를 녹음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박호식 사무장님과 앨리스님 그리고 배사장님을 모시고 전업 경매를 준비하는 동료의 생각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참석자들이 어떤 분인지 청취자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진행자 신방희고요. 옆에 계신 분은 진행자
네, 황지희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계신 분은
네, 박호식 사무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게스트 배윤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앨리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역시도 박호식 사무장님이 많이 그 구상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인트로 하고 자 마이크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아 제가 이렇게 녹음을 이제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부분 상담을 많이 받고 의견들도 많이 받았고 저 또한 이제 전업 경매를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매를 시작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저도 근데 고민이 많았었던 거를 기억을 해보니 이런 얘기들도 이제 주제화해가지고 녹음을 하게 되면 서로 도움이 되고. 전업을 또 고민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정을 잡아봤어요. 제일 먼저 이제 전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고민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경매는 어디서 많이 주워 들었고 돈도 된다고 하고 해보면은 진짜 한순간에 돈을 벌 것 같은 마음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확천금.
그렇죠. 한 방에 그냥 어? 경매 했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를 1억 5천에 받아서 2억에 팔면 5천 남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방에 돈 버는 거 아니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멘토도 필요하고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배 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제일 먼저 이제 배 사장님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패턴이 따로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듣고 지금 현재 이제 전업은 아니신데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잠깐 그만두시고 이제 현재는 이제 1년에 한두 건 정도의 경매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부와 축적을 이제 쌓으셔서 좀 원활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라든지 그런 걸 잠깐 먼저 듣고 전업 경매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의견을 저희끼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가 실력이 많은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보는 경매는 일단 남들이 안 하는 거. 일단 저는 첫 번째 아파트는 뭐 중형이나 소형은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도 안 들어가고요. 네. 빌라는 제 기준은 무조건 전용 15평 이상. 그리고 층수는 2층, 3층은 안 봅니다. 또. 네. 처음부터 남들이 아예 잘 안 보는 거. 많이 또 저감되어 있는 거. 위주로 해서 네. 지하나 1층, 탑층. 그래서 가격이 많이 인하가 됐을 때 만약에 이 물건을 사도 안 됐을 때는 전세라도 나서 투자비를 뽑을 수 있게끔 그래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낙찰을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매매가 될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편입니다. 이거를 월세를 주거나 뭐 전세를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저는 단타 개념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나가는 거는 이제 전세를 줘서 투자비를 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왜냐면은 투자라는 게 내 자금을 적게 들이고 최대한의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려면은 대출을 대부분 끼잖아요.
네.
근데 돈이 없는 직장인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들이 경매를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초기자 부담.
네, 부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초기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아, 전 초기 때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처음에 제가 산 거는 경매가 아니라 금매로 좀 매입을 많이 했어요. 신탁이랑.
네,
예, 예. 그래서 남들이 제일 안 하는 전세 낀 아파트. 소형인데 전세가 껴가지고 잘 안 팔리는 아파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매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이제 매물로 내놔서 실질적으로 그때서부터 좀 팔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경매는 실질적으로 저는 간접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올해는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다음 카페 경매 관련한 카페에 한 40군데 정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은 거의 하루에 한 거의 뭐 새벽 2시까지 나온 글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몇 년도부터?
지금 한 4년 차 됐습니다.
경매하신구나.
예, 예. 뭐 지금 현재 뭐 보유하고 있는 집은 8채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가지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안 팔려서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공실 상태로?
뭐 비어 있는 것도 있고,
네.
실질적으로 뭐 전세 저도 준 것도 있습니다.
사용되지 안 되나요?
아. 아, 지금 전세를 준 거는 실질적으로 왜 전세를 주냐면, 지금 팔았을 때 매매가가 안 나오는 집들은 제가 전세를 준 거예요. 왜냐면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지 않는 지역, 뭐 이런 네. 지역을 저는 많이 보고 있는데, 예, 경기 쪽도 보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예, 예. 서울, 실질적으로는 서울은 힘들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힘들게 받아서 팔았을 때 차익이 없다 그러면은 뭐 큰 네. 관심은 없고.
궁금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인프라는 없지만은 앞으로 향후 가치가 있을 만한 거.
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 건 전혀 모르고.
네.
저는 실질적으로 물건 검색하는 방법도 남들이 일단 잘 안 보는 물건 위주로 많이 보고 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장을 남들은 보통 가시면은 뭐 위치가 어떠니, 버스가 어떠니, 네. 시장이 어떠니 보는데,
네.
저는 실제로 이 주변에 뭐가 들어올까를 많이 봐요.
아.
내가 몇 년 동안을 갖고 있으면은 이 집이 과연 제 값어치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질적으로 경기권이건 서울권이건 집을 볼 때 평수 대비 얼마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나중에는 비슷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많이 저감되어 있는 빌라일수록 저는 실질적으로 눈여겨보고,
네.
매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는 경쟁률에 대해서도, 남들은 그 역세권 아파트 30대 1로 들어가서 거의 떨어지는데,
네.
저는 아주 되게 쉬워요. 거의 5대 1 아니면 3대 1이에요.
네.
비선호 물건이라고 판단되니까.
예, 예.
근데 아파트를 중형 소형을 들어가지 않나요? 왜 대형을 들어가죠?
아, 저는 빌라 위주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아파트는 저도, 예. 초창기 때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포기를 했고, 지금 이제 빌라 위주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방향인 것 같아요.
정말요.
배울 부분이 어디 가나 있는데 또 새로운 걸 또 배워가는 것 같고요.
네.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시네요. 근데 이걸 오픈하시면 안 되는데.
맞아요. 이거 섭외가 굉장히 힘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되게 아파트만 전업하실 분들은 처음에 하세요. 그 다음에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 다음에 뭐 역세권만 보세요. 뭐 이랬는데,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대사장님이 네. 딱 출연하시니까.
네.
조금 이제 혼란이 오실 분도 계세요. 사실 들으면서.
네, 그렇죠.
저분 실력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저분 네. 어떻게 유지하신다는 거야? 자본금 얼마 가지고 하실 거야?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거예요. 이제.
네.
자본금을 얼마부터 하셨고, 또 수익금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네. 여쭤보니까 답은 제.
뭐 여기서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예, 예.
뭐 해마다 수익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뭐 남들이 뭐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고 있고.
네네.
네. 생각하기 좀 따라 다른데, 보통 빌라 탑층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선호도가 제일 많이 떨어져요.
네.
네. 다리 아파요.
맞아요.
예예. 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4층을 공략을 하면은
네.
내가 만약에 이거 임대를 주고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오겠다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감정과는 상관없이
네.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실질적으로 그 출입구가 하나면은 하나를 더 만들어서 두 개로 집을 쪼개서 임대를 주고
네.
파는 방식으로도 해봤고요.
불법은 아니죠.
예, 불법은 아니죠.
네. 임대 수익을 맞춰주고서는 팔면 확실히 메리트가 있네요.
예예. 예. 제가 생각하는
쪼갠다는 얘기인가요?
예예. 예.
문을 두 개 낸다는 얘기죠.
하나는 그렇죠. 더 만드시고.
예.
저희 흑석동에 어떤 아파트가 임대 소유는 꼭 본인이 거주하게끔 만든다라는 그런 구조.
네. 아, 네.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제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예, 배 사장님이 그 좀 독특하시고, 근데 성격이 삐딱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길 가다가 한 1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들고서 경찰서 가서 나 이거 어디서 주웠는데
네.
주인 찾아주라고 해가지고 사모님이 왜 좀 불편하다고 이런 성격 이렇게 그런 분이 그러니까 정도를 가려고 하는데 물건 보는 검색 방법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네.
좀 비선호, 비선호층 뭐 이런
블루오션이네요. 블루오션.
블루오션 같아요. 진 씨 한번 따라가 봐 해볼래요?
어, 해봐도 뱁새가 황새. 아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배산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대출 같은 걸 안 끼고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대출까지 같이 곁에서 진행하더라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제가 대출을 떠나서 누구나 대출 받고 그런 물건 사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 제가 보는 기준은
네.
감정가 100% 실질적으로 거의 믿지를 않고요.
네.
내가 가서 평수 대비 얼마다 했으면은 내가 이걸 전세에 얼마 정도 나오겠다 부동산 얘기 좀 거기에 1,000만 원을 업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팔 때는 실질적으로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일단 좀 많이 부르고 깎아주는 편이고
네.
정 안 돼서 전세를 두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네. 낙찰했던 금액보다 많이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물건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네.
그래서 1년에 제가 많이는 못하고 있고요.
네. 네,
초창기 때는 저도 뭐, 물불 안 가리고 막 들어갔는데,
네.
좀 어느 순간부터는 많이 바뀌었죠. 이게 뭐 10만 들고, 괜히 쫓아다니다가 볼일 다 볼 것 같아서,
네.
아, 요즘은 뭐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임장도 다니고, 봤을 때 남들이, 야, 이 빌라 누가 살까? 하는 빌라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네.
아무리 낡은 집이라도 주인 네. 없는 집은 없어요. 다 있지 주인이.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무리 물찬 집이라도 수리만 잘하면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지하에 만약에 물이 차서 못 판다 그러면은 윗집까지도 내가 사서 고칠 생각도 있어요, 항상.
네. 그 말씀하시니까 그 거기 찔리는데요. 저 배사장님 그 구기동 했던 그 옆집 제가 갔었는데 그 물 찼어요. 그래서 제가 소액이라도 해 보려다가 이건 임대 수익은 나겠는데 물찬 거 또 고칠 거 생각하니까 좀 그랬고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 사장님이 경매를 입문하게 된 그 동기나 그 계기가 좀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그거 좀 말씀 좀 그리고 기초 경매 그러니까 40개 카페 가입을 하셨지만 기초 과정을 지금도 이렇게 조용히 듣고 계신 수강 모습이 상당히 좀 저한테는 상당히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경매 입문하게 된 계기하고 경매의 장점을 조금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나이는 이렇게 많지 않지만은 한번 전원 생활을 한번 해볼까 해서 양평에 이제 전원 주택을 좀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전원 주택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야 땅만 사서 한번 접어보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계획을 바꿔서 이제 땅을 알아보다가. 땅값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우리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화장실 하나 질까 말까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싸?
네,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찾아보다가 우연히 경매가 있더라고요, 토지 경매가.
예.
아,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다음날 경매 학원이 있어서 바로 가입을 했죠.
네.
그리고 듣다가 지금까지도 뭐 계속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강의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 강의를 들어서 큰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뭐 어느 강의 기초 강의를 들어도 내가 몰랐던 거 새로운 걸 하나씩을 꼭 배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에 만족을 사실 하고 지금도 사실 이 경매를 잘하려면은 뭐 제 말이 답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꾸준히 공부를 하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책을 사다가 봤는데
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지금 빌려 보는데
네.
책으로 일단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이. 네.
역시나 다독가세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뵀을 때 한 달에 책 한 네 권 정도 사서 보셨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보통 도서관에서 한 번 6권씩 빌려와요.
경매 네. 관련 서적을. 예. 와 정말 역시 이 세계는 다독가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삐딱하게 하는 것 같아도 정론은 제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책하면 지희씨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별로
아 그러면요
가장 좋은 거 좀 권해주세요.
아 뭐 특별히 기억나는 책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 책을 갖다가 남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저도 끝까지 보긴 보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많이 보고요. 내가 만약에 무슨 물건을 들어가겠다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일단 카페에서 글을 다 찾아봅니다. 다 찾아보고 책 내가 본 책이 있는 책을 또 다시 다 한번 보고 네. 유치권에 다른 유치권 관련해서 다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책들을.
네. 가끔 제가 강의 같은 거 칼럼이나 이런 거 보면 이 경매책이 엄청나게 많지만 정말 잘못 써진 책들이 좀 있다. 잘 모르고 본인들이.
네.
그래서 독서를 가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 또 그 책 이름을 말씀해달라고 해서 말을 할 수, 해서 녹음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네. 네. 저도
레코드를 알려주세요.
네.
저도 좀 그런 책에 네. 좀 혹한 적이 많아요.
아, 예,
왜냐하면 네. 그럼요 보면은 책을 보면은
어제 그분이 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뭐
이렇게 네. 어떤 책 보면은 뭐 한 권 받아서 몇 억 벌었다.
네.
뭐 몇 억.
네. 네. 네.
사실 아니,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 뭐 제가 생각하는 경매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글쎄, 뭐, 웬만한 직장인 연봉 부담이 좀 센 것 같더라고. 1년에 하나, 두 개만 해도.
그렇죠.
네. 대신 이제 선택을 잘해서 남들 다 아는 그 아파트 역세권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공산품이라고 하는데 남들 다 선호하는 걸 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나만의
네.
특화된 품목을 하나 찾아서 네.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사님은 책을 보는 그 시선도 조금 틀린 거지. 책에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 좋은 거 나오기를 바라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한 두세 페이지 정도만
예, 예.
나한테 필요한 게 나와도 이 책값은 나한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상당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경매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혹시 하셨어요?
아, 조그마한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시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니 저번 주 정도에 네. 아, 제가 지금 다 넘기고
네.
직업이 이제 좀 자인으로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본격적으로 네. 경매 전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경매를 네. 뭐 부의 축적보다는 네. 제가 살아가는데 뭐 급여 정도 이상만 나오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크게 의미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통은 부동산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10년이다. 10년 안에 임대소득으로 월 지금 시점 기준해서 네. 300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거라고 말을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사장님께서는 계속 받아서 팔고 단타 위주잖아요.
예,
네.
그러면 임대 소득을 꾸준하게 올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저는 임대는 사실 반대예요. 저도 지금 임대 주고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있는데
네.
항상 저는 와이프한테 팔자 그러죠.
왜냐하면
보통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네.
보통 분들은 임대를 줘서 월 수익 놀면서도 나오지 않냐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네.
저는 빨리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더 돌리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기업 쪽에 어떤 분이랑.
네.
네. 네 좀, 자, 이제 청취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색깔이 상당히 정확하신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도 나갈 건 진도 나가면서 또 우리 배사님 말씀을 듣자고요. 그러면 소재에서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직장인 중에 전업 경매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업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패널이나 진행자 중에서 요거 말씀하실 분. 네, 나오세요. 누구? 엘리스님?
엘리스님 굉장히 전업하신
1번에 대해서 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얼마 전에 전업하셨어요?
진행자로서.
아, 뭐. 처음 반년 됐어요.
반년 되셨어요? 아유, 왜 그래?
네, 저는 원래 전업 경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요. 저도 제 일이랑 이런 거를 하면서 이 경매를 좀 투자같이 이렇게 좀 같이 가는 동반자 입장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하다가 우연히 지금 이 잠정적으로 전업 투자자가 된 거라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요점은 전업으로 인한 제가? 장점과 단점을 표현해 줘야 돼요.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다른 얘기 할게요.
네?
직장인 중에 이제 전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네.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현업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아무래도 경매를 좀 했었고 또 뭐 강의라면 그런 것도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항상 듣는 질문이 전업을 좀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 입장 항상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경매를 보니까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경매하면 돈 되네. 한 번에 이제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연봉이 뭐 3천,
네.
많으면 4천, 그럼 월 한 뭐 3, 400 정도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경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판권 하게 되면은 아까 했던 3천이 남을 수도 있고 2천이 네. 남을 수도 있고 요즘 같은 뭐 서울 지역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많아봐야 뭐 1000띠기 네. 500띠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직장생활 꾸준히 하시면서 뭐 500띠기 1000띠기 많게는 뭐 2천 3천까지 번다 그러면
네.
한 1년치 연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네.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전업으로 먼저 해본 케이스예요.
네.
근데 막상 나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네. 내가 만약에 1억이라든지 2억이라는 게 지금 돈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 1억, 2억을 들고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접해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어요.
네.
3억짜리 물건 최소한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3억짜리에 80%가 대출이 돼요.
네.
그러면 2억 4천이면 3억짜리면 6천만 원이 묶이게 돼요.
네.
그럼 1억 들고 있으신 분들은 한 건 할까 말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큰 물건 들어간다 그러면.
네.
요즘에 큰 물건 아니면 또 낙찰받기도 어렵다 그러니.
네.
1억짜리 투자한다 그러더라도 1억에 80%는 8천만 나온다면 2천만 원이 묶이게 돼요.
네.
근데 그거 사고, 취득세 내고, 또 그거를 또 해결하려면 명도비 들고
네.
또 그래도 팔려고 하면 이자 비용 들고
네.
그럼 한 달에 이제 3억이 2억 정도 하게 되면 월 100만 원 정도가 이자가 나온다 치면
네.
3개월이면 300, 6개월이면 600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를 다 감내하고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6개월 안 팔리고 그러면 마음고생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생활비는?
아니, 잘하고 계세요.
아니 예를 들면 예,
그쵸, 그쵸, 그쵸.
예, 일반 예.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전업을 펴들었을까 네. 생각했을 경우
네.
생활비까지도 감내해야 되는데 돈을 한 개 팔아가지고 천만 원 남아가지고 그걸로 생활비 한다면 6개월이면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생활을 한다 그러면
네.
6개월이면은 생활비 돈 나요.
네.
천만 원. 그래서 제가 전업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전업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네.
전업하려면 꾸준히 준비를 해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 직장 생활에서 왜냐면 전업하려고 그러면요 직장일이 다 싫어져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일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상담 받으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직 전업을 꾸고 경매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될 것 같고
더 대단하고 멋있고.
네. 네. 내일보다 더 좋아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니면서 경매 배워서 낙찰을 받았던 경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경매를 배우고 나서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매도 재밌고, 회사에도 재밌고, 양쪽에서 돈이 이렇게.
근데 왜 회사 그만두셨어?
아니, 근데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면은 은퇴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은퇴 시점에 맞춰서 내가 은퇴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좀 내 일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수를 깔고,
네.
전문화.
우리 박 사장님은 이게 잘못 온 말이에요. 그 결혼한 분이 다른 부인을 생각하는 정도의 그 이 수압 아웃이 되거든 머릿속에서.
남자라 그런가 하나밖에 잘 모르나 봐요. 이게
남성은 다리미질하면서 휴대전화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리미를 휴대전화인 줄 알고 귀에다 댄다니까.
직장일이 너무 싫어가지고
네.
그만을 두고 한번 해보자. 그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하는 생활을 찾고 가정도 있는 상태에서
네.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딱 했는데 막상 그렇진 않아요 다들.
네.
예를 들면 전업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네.
준비를 하면 좋겠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걸 좀 풀어나가보자.
자,
오늘 네.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단점을 그 보완하려면 2번 전업을 준비할 때 피점검할 사항 요건 이제 사무장님도 지금도 이제 계속 그걸 보고 계시고 우리 저 진행자 황지희 씨도 언젠가는 또 저에게 소액을 의뢰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자 전업을 준비할 때 필히 점검할 사항 이것도 역시 앨리스님의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 블로그에 적었었는데 이게 좀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본인을 객관화시키는 평가.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잘게 이렇게
세분화.
예, 세분화해서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대단하시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어디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매일매일 브랜드 커피를 마셔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직장 네임 밸류가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 어깨가 힘이 막 들어가고 자부심을 막 느끼는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적어서 이거는 내가 포기를 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포기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본서를 본인이 작성했어요? 어디 외주 의뢰가 있는 걸 하나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생각한
본인이?
거예요.
본인이? 네, 본인 그래서. 성향을 객관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 네. 우와. 왜냐하면
미수지기관 출신인가?
아까 복부인님도 투자하시기 전에 굉장히 절약으로 다져진 그런 마인드 위에 투자가 서셨잖아요.
아, 모의 투자 그 개념도 상당했어요.
네, 그래서 뭐든지 전업 투자가 되면은 일단은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이 끊기기 때문에 내가 극한 상황에 갔을 때 얼마의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남성은 저질로 이렇게 풍지박산 되는 경우도 있고 여성은 저렇게 섬세한 것까지도 이렇게 다 하시는 회사에.
예, 그 부분은 글쎄 뭐 저도 뭐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전업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의를 많이 해요. 이제 네. 경매에 관심은 네. 많고 남들이 네. 벌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문의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네. 많이 사실 뭐 요즘도 원체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좀 얘기를 해주면은 부러우니까 자꾸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래 직장을 다니시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직장을 그만두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은 일단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해라 해서 빌라를 한 8천만 원짜리 정도를 먼저 낙찰을 받아서. 자기 돈 한 2, 3천이 있으면은 8천짜리를 사고 나머지 70% 대출 받으면은 뭐 실질적으로 뭐 연 240이니까 한 달에 20만 원 안쪽이거든요. 그건 직장 다니면서 충분히 갚을 수가 있고 그 집을 갖다가 사서 바로 또 임대를 놔서 그 돈을 은행 이자를 갚고 뭐 얼마가 남는다 그렇게 계산을 처음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네.
변수가 있어서.
그럼요. 일단 처음에 시작한 물건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죠. 분명히 올 봄에 안 팔리면 가을에 팔립니다. 가을에 안 팔리면 꼭 다음 봄에는 팔려요. 1년이에요. 저도 이제 고가 아파트도 들어가 봤는데
네.
고가 아파트를 안 들어가시는 분의 단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관리비가 비싸대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이면은
네.
아파트 고가 아파트에 1200 붙이면 돼요. 왜 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처음 경매를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고민이에요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고민도 아닌데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작은 것부터 하셔서
그렇지.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04년도에 성북동의 반지하 빌라를 맨 처음에 이제 2900이라는 두 번 유찰 끝에 받고 나서 엄청 이제 업이 돼서 와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다. 부동산 다 들어다녔어요. 근데 5500 또 안 나가는 거예요. 방세개짜리 네. 괜찮았는데 그 신방 이사님이 말하는 반지하도 아닌 그 지상층처럼 보이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예, 심지어 네. 월세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몇 달을 고생하다가 월세를 겨우 났어요.
네.
게다가 이자 커버는 그때 저금리 시대였으니까 이자가 저였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네.
불현듯 우편이 날라왔어요. 거기서 재개발 재건 부동산에서 아주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네.
동의해라. 네,
날라갔죠. 아니 거기 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 그 공작에 의해 이때 다 싶어가지고 날라가가지고 그걸 8천에 판 거죠. 그게 만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까 얼마나 보였는지 몰라요. 받았을 때 내가 왜 했지?
네.
아니 5,500에 안 나가 그것도 안 나가고 월세도 네. 심지어 안 나가고 내가 이거 왜 했지? 계속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낙찰을 받고 세 번째 낙찰을 받으면서 느낀 건
네.
아 이게 진짜 인내해.
네.
인내를 거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네. 이거 막 누가 이렇게 뭐 신망 이사님에게 좀 명망 있는 분들이 좀 물건 찍어줘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찍어줘서 들어갔을 때 그분이 원망하면 안 돼. 선택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그 얼마 나갈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시세를 말해줄 뿐이에요. 뭐 천에 삼십 나갈 거 시세를 말해준 거고
네.
몇 달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나가고 언젠가 팔리는데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할 때 보통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직접 도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대예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써요.
네.
화장실도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사실 저, 욕실도, 욕실도 거의 다 뭐 수입제로 다 했고, 와, 예. 그, 아, 그거는 좀 큰 평수였고, 아, 실질적으로 그 빌라가 제가 이제 낙찰을 두 개짜리를 받았는데, 하나 따지면 하나 1억 5천이에요. 네. 근데 공사비가 4천이 들어갔는데, 한 채당 2천씩 들어갔죠?
와. 아, 2천씩.
그리고 아, 전세를 내놓으니까 1억 8천 부동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은 안 내놨어요. 네. 그리고 다른 집에 2억 5천, 2억 4천에 내놨어요. 근데 부동산 주인이 너무 비싸다고. 네. 그래서 안에 가서 봐봐라.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느냐고. 말이 지하지 아니다, 거긴 지하가. 가서 아. 보시고 와서 얘기를 해라.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2억 4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로.
전세로요?
예.
지하를?
예.
와. 거기가요, 평창동 옆에 구기동인데. 제가 그 배사장님을 거기서 처음 뵀었어요. 근데 아. 그런 부분에서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실 타일을 싣고 온 트럭이 이제 제 거래선이었거든요. 근데 저 트럭 한 1톤 트럭에 타이디에 400만 원값 실린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이태리째로 쓰시고 그다음에 저도 아 이거 LED까지 쓸 필요 있습니까 했는데 LED 주장하셨고 그다음에 네. 싱크대 진짜 한샘 기술자들 8명이 와가지고 네. 제대로 된 시공하는 거 저도 처음 목격을 했죠.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을 아끼질 않더라고요. 소탐대시를 절대 하지 않는 방법인데 아. 1년을 참고 기다리는 것도 저를 가르쳐 빌라를 네. 저를 가르쳤던 중개사가 그 방법을 쓰거든요. 아. 일반인들은 뉴스에 예민하고 네. 아, 내 집 오늘 얼마 올랐을까 이런 거에 막 연연하는데 네. 그 중개사분은 사람을 만나면 어느 분이든 자기가 밥을 사요. 백반 종류를 사는데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과 밥을 세 번 이상 먹으면 네. 내 직업이 중개사라는 걸 알면 임대를 놓든지 집을 팔아달라고 하든지 이런 인연이 되기 때문에 절대 밥값 안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뵀던 중개사들은 밥값 안 쓰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밥값을 잘 써요.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밥을 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네. 밥값만큼 접대비가 싼 거 없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배사장님을 뵀을 때 그분하고 연령 차이가 좀 한 15년 이상 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연령에 비해서 배사장님이 조금 소탐 대시를 안 해요. 그런 걸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기다릴 줄 아는 거. 어제 그 오셨던 분, 아, 방금 전에 특별 출연한 분, 지금 이분도 다 천천히 꾸준히가 맞아요. 그대로 네. 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 여기 이번 전업을 준비할 때 필히 점검할 사항을 이 정도로 좀 추원을 하고 30분이 벌써 넘었으니까 3번이 현업인이 직장이 어렵다고 바로 전업 경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들 약간 중첩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 내용을 좀 말씀하실 분 우리 지희 씨가
저는 전업이 아닌데 어쨌든 앞으로 할 건데 어쨌든.
아니 시집 안 가서도 애기 키우는 게 이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미운 기운은 밝히지 마세요.
직장이 어렵다고 전업 경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저도 수없이 정말 그 멋있다는 그 경매 전업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저는 다달이 그 최소 뭐 200에서 300 이상의 돈이 딱 꼭꼭 들어오지 않으면 네. 힘든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엘리스처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근데 또 경매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네. 신용대출까지 끌어오다가
아, 멋있어.
근데 너무 위험한데 그런 너무 위험하고요.
원래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일단 위험한 거?
위험한 거.
일단 안정적으로 이렇게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한 3, 4년 정도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 다니면서 신용대출 이자까지 내야 되니까 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저는 이렇게 초보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일단 시작하기 전에 공부부터 많이 해보고 무조건 뛰어들지 말고 자기 돈의 한계에 맞춰서 네. 처음에는 바로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사라.
그래야 지치질 않다. 예,
일단 해봐야 알지. 맨날 남의 말만 듣고 맞아요. 예, 맞아요. 책만 보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네. 공부를 하면서 쉬운 물건을 해서 그렇다 해서 꼭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2층, 3층은 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실소유자 거지. 네. 아파트 제 거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제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경매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어느 지역이 땅값이 얼마고 어디 지역이 뭐 뭐가 들어오고 매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답답해요. 거기 있는 물건은 제 게 아니에요. 제 물건은 따로 있어요. 남들 안 보는 물건. 네. 그게 제 물건이지 그 물건은 돈 있는 사람 물건이지. 그거는 아. 사도 이익이 없어요.
맞아. 아, 이거 높구나. 내는 얘기들이.
아, 그러니까. 내 거는 지한가 봐.
그래서 제가 항상 신 이사님 보고 앞으로 진짜 최고의 블루오션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게 지하를 이렇게 고쳐서 하시는 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또 받은 거는 아주 일산에서 아주 외진 데인데 마을 버스도 없어요. 거의 자기 차가 아니면은 한 15분 차 타고 들어가야 돼요. 아. 문제는 그 마을 전체에 슈퍼마켓이 없어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진짜 일산 맞아요?
네, 거기가
슈퍼마켓 차리셔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럼 몇 가구 살아요?
가구 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글쎄 뭐 150 가구 정도는 사는 것 같은데 예. 그 주변이 이제 좀 빈집도 많고. 아. 일단 그 뭐 저도 싸게 받았어요. 원체 경매로 싸게 받았고.
무엇 때문에 빈집이 있는 건가요?
아, 거기 이제 신축인데 좀 문제가 있어서 빈집이 돼서 그 이제 네 개 입찰했다가 이제 두 개 떨어지고 두 개를 받았는데. 네. 예, 그 집을 제가 산 이유는 향후 5년 안에 전세나 때문에 밀려오지 않을까. 일산 신도시 쪽에서.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전세 놓고도 사실 힘들지만은, 원체 투자비가 조금 들었기 때문에 투자비만 건지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항상.
몇 퍼센트에 얼마인지 공개할 수 있으세요? 어차피
예, 한 34%에 두 채 받았습니다, 둘 다.
우와. 조회하면 바로 다 나오겠네요.
예, 예.
이야. 전용이 몇 평 정도?
한 22평인가?
빌라 전용 22평?
1층, 3층, 1층, 3층 샀는데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안 살 거예요. 그 앞에, 옆에가 다 이렇게 뭐 허물은 집이고, 허물어졌죠? 그리고 이제 뭐 짓다가 만 집들도 있고. 그래도 분명히 사람은 들어와요. 전세는 들어온다. 예, 거기는 뭐 신탁 물건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유치권 물건도 많고, 주변이. 향후 한 1년, 2년 동안 비어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 한 채 가격이 5천, 6천에 샀기 때문에, 5,800, 6,200에 샀거든요? 예. 두 채에서 1억 2천인데.
공사비만 하더라도 그냥 20평 정도 되면은 한 1억 5천, 1억 2천 정도 하겠네요.
평당 한 300 정도는 요즘 보거든요?
예. 그렇지.
예. 그렇죠. 뭐 공사비보다 좀 조금 좋죠.
그러니까요. 그냥 내 집 하나를 예. 정말로 반에 반값에.
아, 근데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 집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네. 입찰을 안 해요.
귀신같아요.
네, 뭐 주변이 원체 뭐 그렇죠. 마을 버스도 없지. 그 애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거기서 학교도 없는데.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조용한데 살기 좋아하시니까.
아니요. 계단만큼 안 좋아해요. 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어디든지 세입자는 있더라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무리 겉에가 좀 안 좋고 지저분해도 네. 안에만 저는 깔끔하게 해놓으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겉에는 좀 불편해도 안에 들어와서 아늑하면은 자기 집 같거든요.
이야, 저 말씀을 내가 좀 응용하고 싶은 동네가 지금 스위스 그랜드 호텔, 홍제동, 힐튼 호텔이 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43%에 잡아준 집은 평지고요. 그 옆쪽에 보면 마을버스 올라갈 때 정말 비탈 심한 데 있거든요. 그 위쪽에 좀 싸게 나온 거 있어요, 저녁에. 근데 저도 그걸 응찰하고 싶은데 야, 진짜 배사장님 같은 그런 배짱이 저도 거기서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저녁 15평에 지금 한 5천 한 3, 400 정도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마을버스
최애 꼭대기 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검색하셨네. 예, 검색하셨네. 전력패집.
괜찮아요, 그거.
근데 괜찮아.
좋고. 예. 체감 좋고.
아, 그리고 내부.
아, 펌프도 있고.
그 내부 수란도로가 밑에 있잖아. 내부 수란도로가 밑에 보여.
마을버스 그 덕흥제역까지 가고. 지역까지 설명해.
마을버스 종점이 그 저 LG마트야.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를 그 저를 가르쳤던 빌라 멘토조차도 그 동네를 갔더니 막 저를 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를 차를 끌고 오냐고, 차 뒤집어지면 어떨 거냐고. 근데 배 사장님 같았으면 만약 그 물건을 검색해서 안 그래서 그렇지 그거 아마 응찰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살다 보면 내 집이 정이 들고 세입자가 그게 안착 세들다운을 하거든요. 그 심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일단 빌라를 검색을 하고 임장을 가도 실제 대부분이 이제 뭐 조망이라든가 뭐 일조권을 많이 보시는데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그거는 뭐 많이 안 봐요.
네.
제가 보는 거는 싸게 받을 수 있는 거.
아. 뭐 조명으로 그걸 또 커버를 하나요?
뭐 조명 저는 뭐 신이사님이 알다시피 저는 LED로 웬만하면 다 교체를 해드려요. 네. 등은. 예. 저는 화장실 등까지 전부 다 LED로 다 교체를 해주고. 그러니까 집이 꼭 제가 사는 집은 언덕으로 치면 언덕 뒤쪽에 있는 집.
네.
그러니까 입찰을 누가 안 들어와요. 거의 단독일 확률이 높고.
네.
받으면 팔 때는 실질적으로 앞집이랑 1, 2천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와.
사무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네. 보는 관점이 약간 완전히 정반대는 아닌데, 한 15도에서 30도 정도만 약간 옆에 놓고 보시는 관점이 저게.
그렇죠. 그 기다릴 줄 아시고, 뭐, 때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일반인들이 이제 배웠던 거 아니면은 그냥 시중에 강의하는 것들 그런 거랑은 좀 정반대적인 입장을 보시기 때문에 새로운 또 블루션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보통 우리 경매 강의하다 보면은 경매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하시거든요.
네.
사장님 얘기하는 대로 정반대로.
네.
그리고 그것만 보고 그런데 뭐 그렇게 강의를 해준 사람들이 상당히 고마우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배사장님 입장이랑 반대니까 그럼 배사장님 먹을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건은 제가 봐도 많은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제 뭐 자금이 없어서 그러지 경매 네, 물건은 뭐 끊임없이 나오죠. 오늘 네. 내가 이걸 놓쳤다 그래서 아쉬워할 것도 없고 분명히 네. 더 좋은 게 나와요. 항상 보면은.
그럼 혹시 뭐 입찰가 산정하는 기법 같은 건 따로 있으신가요? 무조건 싸면 되는 건가요?
저의 기준은 그거예요. 전세로 내가 내놨을 때 나갈 만한 가격이면은 저는 낙찰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 장면도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많이 유출돼 있던 인근 통계나 매매 사례를 응용하지 말고 국토행보 자료를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재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배 사장님이 그걸 조금 응용하시는 네. 편인가?
그러니까 전세는 원체 요즘 많이 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빌라 20평짜리다 그러면은 빌라 전세가 1억이다. 그러면 저는 안에 리모델링 좀 잘해서 1억 2천을 받아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비를 그런 식으로 좀 뽑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뽑고서 항상 저는 그 전세가 나간과 동시에 매매도 같이 내놔요.
잘하시네요. 근데 예, 예. 가끔 세입자가 보여주기 귀찮을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많더라고요. 뭐 제가 네. 듣기로는 뭐 물 샌다 그러고 시끄럽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나가는 집은 나가더라고요. 일단 집을 내놓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실내 사진을 다 찍어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칼라로 다 출력을 해서 부동산에 다 나눠줘요. 그래서 매매를 했을 때 이 네. 집을 보여줘라 전세가 나갔을 때는 해서
네.
뭐 신의사님도 한번 봤을 텐데 저는 그 출력을 10장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칼라로 뽑아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네. 줘도 매매를 할 수 있겠고 부동산에 항상 주저같이.
네. 그리고 멘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그거 잠깐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거 맞출게. 그거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회사님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그 북을 약간의 그 전단 북을 만드는 것이 그 목카페 쿵쿵 부인께서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았다고 이제 실내로 내는 것도 있었는데 그 저는 이제 거기다 하나 더 얹어드리면 요즘 휴대전화 스마트폰 정도는 중개분들이 다 가지고 계셔서 그냥 카톡으로 이렇습니다 보내기는 합니다. 이제 취향 따라인데 그래도 그 북을 만들어 드리면 좋긴 좋겠네요. 자 그러면 3번 현업인이 입장이 어렵다고 바로 전업 경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지금 뭐 명확한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만 그 맺은 말 한번 예, 앨리스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잠정적 전업 경매 투자자가 돼버렸는데
잠정적이 아니라 인정하셔야지 이제.
네? 네. 인정해야 돼요?
확정이지 뭐.
친구가 어느 날 기차표를 끊어갖고 왔어요. 나 전업 경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차표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니까,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죠, 그 친구가.
때려줘요.
그러니까, 다급해서.
네, 네, 너무 다급해서 아침에 첫 차를 끊어갖고 왔더라고요.
서울로?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직장맘이에요. 근데, 뭐, 아이 키우고, 회사 다니고, 가사 육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게 많거든요, 직장맘들은. 많이 힘들어서, 전업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딱 네 가지를 물어봐요.
네.
첫 번째가, 만일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급여랑 복리후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이 찬성하는지 여부를 꼭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이고 까먹었다. 잠깐만요.
그거 말씀하셔도 돼요. 예. 약간 네. 여백도 줘야 돼. 계속 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사와 육아를 좋아하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아, 내가 가사와 네. 육아를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전업 경매인이 되면은 가사와 육아를 내가 해야 되거든요. 아. 도우미를 쓰면은 내가 버는 돈이 당장 없는데 그 돈이 또 나가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사와 육아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만약 가사와 육아를 좋아하면 예. 그걸로 나중에 부가적인 수익원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하. 요리를 꾸준히 배워서 요리 선생님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 쿠키를 너무 잘하면 인터넷에 수제 쿠키를 만들어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댁의 성향이 어떤지 그것도 물어봐요.
만약
시댁에서 전업주부가 됐다고 하면 경매인이 아니라 전업주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부르는 시댁이 있대요. 그래서 아, 그 부분도
너는 집에서 놀지 않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라고 권하거든요.
저도 뭐 여성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이것 때문에 풍파를 겪은 사람이라서 네. 여성이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함부로 첨삭은 내가 못하겠고요. 네. 저도 좀 느끼는 건 맞네요. 표현하기가 네. 좀 어려울 정도인데 개인적인 사생활도 좀 있어서 아, 상당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좀 그냥 들었을 때도. 꾸준하게 내가 전업경매를 한다 그러면 직장을 안 다니니까 월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감내할 수 있느냐 가장 네.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거기가 진짜 네. 키포인트네. 이게 오죽하면 육아까지도 이게 비용으로 되니까.
네. 네.
자기가 이제 뭐 직장을 다니면 직장 월급에서 육아 비용을 배제하면 그래도 수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네.
그것도 생각을 꼼꼼히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한번 있었어요. 대전에 유명한 그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수련을 하는데 동료가 좀 아팠대요. 굉장히 네. 많이 아팠대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되자고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생활 그 수준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심은 비슷했었지만 그러면 이제 부유층에 계셨던 자제분도 오시고 이제 빈곤층도 오셨는데 이게 마침 아프신 분이 빈곤층 자제이셨는가 봐요. 근데 부유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병원에 가면 되지 왜 아프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병원비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업경매를 할 때 현업인이 아까 그 배사님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본인이 급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현업을 전업으로 트랜스한다. 이건 좀 심각하게 본인이 기준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네.
근데 그렇죠. 앨리스님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여성 쪽에 맞춰서 그 하신 거 기차표를 타고 오는 친구를 위해서 잘하신
거 같아요. 아니에요. 전업을 하더라도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나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자본적인 여유와 그리고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뭐 돈이 있다. 예를 들면 어디를 관리해주고 있다.
뒷주머니가 있다.
네.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 중에 뭐 부동산 부자가 있다. 돈이 있어서 그걸 뭐 임대랑 좀 관리를 해줬더니 매달 뭐 한 200 정도를 주더라.
네.
그럼 난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수익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죠? 아니면은 내가 애를 보면서도 직장을 이제 와이프가 다닌다든지 아니면 남편 중에 한 명은 직장 꾸준히 하시고
네.
나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리고 충분히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그건 하셔도 돼요.
근데 마지막에 그 남편과 이제 시댁 성향 이런 거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는 사실 서울에 올라올 때
네.
서울에서 그 고시원이라고 하는 다중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네.
총무일을 내가 하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네.
검색을 충분히 하면서 서울에 이제 일단 그 잠을 잘 수 있는 데는 만들어놨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막연한 거였는데 구체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부인과 남편과 이 상의가 안 되면
아까 네.
그 복부인님 같은 경우 굉장히 이게 뭐 굉장히 뭐 우수한 사례죠.
남편의 네.
그 도움이 있었으니까.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적인 어떤 이미 일은 시작했는데
네.
자금은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뜻이 안 맞으니까 사실 여기 배사님도 금술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되는 것도 사실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랬듯이 자 요쯤에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지희씨가 하고 싶었던 거 4번이에요. 평상시 경매 멘토의 중요성 이걸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 번 더
아니 저는 뭐 평상시 그 경매 멘토의 중요성은 뭐 매 회차 때마다 뭐 꼭 여쭤보는 사항이기도 한데 뭐 따로 어떻게 멘토가 있으셨는지
아 근데 경매 멘토가 중요하긴 해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냐면 내가 경매를 시작하고 싶은데
네.
배우는 거는 뭐 강의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뭐 거기 모였던 사람들 없이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강의도 들어가고 아니면 경매 강의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같이 투자 모의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입찰도 들어가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는 단계잖아요. 그 단계 없이 혼자서 움직여가지고 정말 뒷걸음질 치다가 진짜 뭐 하나 밟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가도 반대로 있는 입장도 많거든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 밟아가지고 입찰 보증금 날릴 수도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지, 떡 써먹는 거.
예.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고 치고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사고 치기 전에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금매도는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문이라도 한번 해보면 이거 어떠냐.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미안해서.
아니야. 이거 쟤한테 물어보면 저놈이 들어갈 거야.
아,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면 대부분 사람 착한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못해요. 왜냐면 저번에 그 김동호 선생님이 그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파트를 가면 A, B, C 중에 어디를 가느냐. A 들어가면은 B 안 가고 C를 간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네.
착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솔직히. 주간이라든지 확실하게 내세워가지고 미안한 척 안 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 임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임장할 때요 당당하게 가지고 내 집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럴 줄 알고 뒤로 움츠러들어요. 길 가다가 혹시 뭐 돌을 믿으십니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당당하죠.
네.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좀 위축되잖아요.
내가 갑자기 찔리네. 어제 저 최고가 매수인 되고 오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촬영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오시더만 진짜 그 채무사인가 봐. 돈 냈어요? 무슨 돈이요? 그때 아 이제 잔금 내셨냐고요. 아 잔금 아직 안 냈네 이런데 아 잔금도 안 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막 문 열고 들어가서 찍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당당하면 용납이 되는 게 우리 사회거든요. 봤을 때.
네.
에? 뭐 어디 좀 어려운데 뭐 어디를 모르는 데를 가더라도 당당한 척 하면요 사람들이 거기 주인인지 알고 손을 안 대요. 뭐라고 안 하고.
네.
근데 삐죽삐죽 그러면은 이상하게 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시작하기 전에 아는 사람 멘토라든지 아니면 좀 잘 알고 아니면 아는 뭐 좀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냥 전화번호를 알면 저 누굽니다. 근데 경매를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야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멘토의 지원서 그다음에
뭐 저도 지금 사실 멘토도 계시고요. 두 분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는 물건들이 거의 뭐 특수 물건 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혼자서는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좀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요.
네.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누가 도와주겠지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내가 경매 물건 하나 찾으면은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내가 이걸 팔 수 있을까도 보고 내가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까도 보고 막연히 남한테 이렇게 의지하는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사실 거의 공부만 했거든요.
네.
뭐 많이 답답했어요.
네.
한 새벽 2시, 3시까지 그 카페에 있는 글을 다 읽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 많이 남의 간접 경험을 하면서 아 하면 할수록 사실 물건을 보는 눈이 사실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예. 여기서 1년 동안 공부만 했다는 것이 전혀 응찰하지 않고 진짜 공부만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 1년 동안 실제로 입찰은 했죠.
아,
아파트를 네. 입찰을 해서 그때 다 떨어진 거고.
네.
그 뒤로는 이제 아파트 입찰을 사실 안 하고 있고요.
계속 떨어지네요.
해찰만 계속 하면서 그 와중에 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거랑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걸 들어가다 보니까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은 누구나 들어가도 돼요. 다만 이제 폐찰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나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네.
남이랑 좀 다른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하를 좀 봤었고 빌라를요. 그 다음에 이제 탑층을 봤었고 1층을 보고.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사실 제가 이제 좀 물건을 하나 임장을 하고 왔는데 뭐 얘기해도 되나요 그 물건에 대해서?
네 하셔도 돼요.
한 감정가가 4억 2천이더라고요. 근데 빌라인데 9,600까지 떨어져서
네.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더라고요. 지방 건데. 그래서 오늘 네. 사실 이제 임장을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와서 봤는데 떨어진 이유는 있더라고요. 거의 다 뭐 대지 평수가 커서 감정가가 높아졌지만은 그 주변 시세에 대비 감정을 일단 많이 잡았고
네.
문제는 거기가 좀 외져가지고 아까 지금 제가 받은 물건처럼 애들이 학교가 없어요. 유치원도 없고 주변에 공장 안에 있는 빌라라서.
아. 네.
그리고 또 그런
<학교도 없어. 웃음>
그런 빌라의 또 단점은
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LPG 비용이 너무 비싼 거 맞아요.
근데 그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는 주변이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확률은 힘들어요.
네.
하지만 맞아. 시골에 있는 아파트들 LPG 많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네. LPG가 있는 아파트는 들어가요. 도시가스로 바뀌게만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내가 그렇죠. 투자 대비 네, 몇 배는 맞아요. 뛰어요.
네.
그래서 항상 물건을 봐도 다른 쪽으로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이제 도시가스 연결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잠깐만. 지시 영종구 네. 아파트도 그래요?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고요. 일로가스예요 심지어. 근데 그게 거기가 선이 딱 그 도시가스가 곧 들어올 거라서 말씀하신 네. 대로 비용이 들더라도 하고 금액이 오른 게 훨씬 낫죠. 예, 곧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임장 갔다 온 거는 사실 뭐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냐면은
네.
물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낙찰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포기를 했어요. 괜히 하루도 고생할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낙찰이 안 될 것 같다.
아니죠. 아니요. 많이 쓸 거죠. 아, 이게 한번 미납 있는 물건인데
네.
이 미납은 너무 많이 써서 미납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건 유동회사들이 받을 돈이 어차피 많기 때문에 네. 자기네가 낙찰을 받고 미납을 한 거예요 그냥. 어차피 채권 회수가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가격이 그 밑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값어치는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높게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아.
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서 사실을 좀 보고 와서도 좀 저기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버리는 물건이 되셨네요. 이제.
예, 그렇죠.
네, 고생은 하셨는데.
예, 만약에 거기가 유동화 뭐 처음에 그렇게 보고서 가긴 갔지만은 내가 낙찰 받을 확률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물건 안 들어가지만은 10분의 1의 확률이라면은 사실 되게 높은 거예요. 만약에 즉석복권 1,000만 원짜리 될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빌라 10분의 1이면은 제가 봐도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초보분들이 도전을 해서
네.
뭐 전세 가격만 정확히 알면은 이런 물건들 사실 많아요. 다만 네.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남한테 누가 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자기는 좀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꾸 찾고 머리를 자꾸 딴 데로 써서 그러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은 좀 더 눈에 좀 잘 보일 겁니다.
네, 진짜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멘토가 있다 하더라도 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신데 아까 그 고자리에 네. 앉았던 복부인이
네.
자기가 댓글 하나에 토시해서 내가 뭔가를 네. 느낀다듯이 고수는 댓글조차도 안 쓰는데
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 슬쩍 흘리는 게 저도 사실은 이렇게 네. 대화를 하다 보면 소액 물건에서는 이 정도 쓰면 수익 나오는데 하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못 알아들은 거를. 그리고 네. 도시가스 말씀이 나와서 이건 이제 또 썩은 것 때문에 한 말씀 이렇게 서울에 정릉에요. 도시가스 안 들어간 집 있어요. 옆집은 도시가스 있는데. 현황이 그래요.
거기서 그거 1m만 땡기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요?
넘어가는 아니 1m는 이제 아니고 어느 정도냐면 안양의 석수동이라는 데가 서울권이에요.
네.
거기도 도시가스가 안 된 곳이 있었고 왜 멀쩡한 빌라예요. 근데 왜 그러냐? 본인 땅을 지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는 주인들이 있어요. 자기 집으로 이게 옆집게 넘어가는 걸 이런 것까지 내가 해결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정말 정릉에 있는 그 집이 한옥이었고 이렇게. 하여튼 좀 쌌어요. 굉장히 싸게 돼 있어서 좋았는데 남양이고 그랬는데 골목에서 저 같은 사람도 키 작은 저도 이렇게 팔을 벌리면 아가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좁은 골목에 근데 그게 그 자리가 일군의 아파트가 들을 수 있는 자리예요.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
네.
이래 생각하면 아마 배 사장님이 그 물건 보셨으면 들어가셨을 겁니다. 네. 그 1억 100인가 얼마에 가져갔어요. 33평짜리 단독주택. 그게 작년이었어요. 근데 도시가스 없는 것 보고 저도, 아, 그렇구나. 제가 재수 씨한테 마포 공덕동에 3층이 1억 5천에 낙찰돼서 갈 때 그 집 전기 들어와. 그리고 세상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더라고. 가스도 아니고 도시가스. 그랬더니 시아주버님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세요? 근데 서울에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집이 있냐? 왜 이렇게 반문하더라? 있다니까요. 뒤져보면 나와요. 자, 이쯤에서 네.
네. 그 경매 물건은 사실 그 금융기관에서 인정을 한 물건이에요.
네.
지하건 뭐 그늘이 적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 물건은 뭐 누구나 팔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고 꼭 그 집이 그늘지고 뭐 모양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면 다 괜찮아요. 외형이 좀 그래서 그러지 너무 이렇게 초보분들 보면은 아, 이 집은 처음부터 마음에 안 좋다 들어가는 입구가 싫다 뭐 뭐죠 그 교통이 안 좋다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다 고르시면은 실질적으로 받을 게 없어요. 다 좋은 물건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10만 들고 10만 빠지고 그게 경매 이제 포기하는 단계거든요. 네. 나한테 맞는 물건을 세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도 하고 이거 이 물건을 어떻게 팔까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작을 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5번 이제 마지막 문구가 남았어요. 전업 경매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이제 중복되는데 이건 마인드 쪽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진행자 지희씨는 마인드 교육은 부동산에서 중요한데 막 그런 거 싫어하시더라고. 돈하고 부동산에 결부된 것만 좋아하시는데 마인드 교육 워낙 많이 받으셔가지고 말씀할 거 없어요? 저거에 대해서.
아니, 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 왜 계속 잘못된 정보를 유출하시고. 아니, 뭐. 마인드 교육이야. 마인드 교육?
마음가짐.
마음가짐은 뭐.
전업 경매를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가짐.
일단 열정이 1순위인 것
같아요. 열정.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네, 네.
그렇죠.
그게 시간이 가서 조금 식어도 좀 남아있겠죠.
어제 좋은 말 했던데. 네. 무슨 끈은 다음날 풀렸다.
아, 오늘 맨 신발 끈은 다음날 풀어지기 쉬우니까 다시 여며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제 얘기하셨던 것 중에 꾸준히 보통 이제 경매 강의 듣는 사람 중에도 그래요. 100명이 들었다 그러면 100명 중에 10%. 그럼 그 10%가 또 다음 강의 때는 또 10%. 결국은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열정이 필요한 건데 많이 해보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경우라든지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필요한 게 뭐겠냐는 게 이제 열정,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의지, 끈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앨리스님은 뭐 거기에 대해서 마음가짐. 아까 참 중요한 거, 좋은 거, 디테일한 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가짐.
아무래도 세상 이치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시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면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게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배사장님 뭐 마음가짐 아까 말씀 다 하신 그 정도예요?
예, 뭐 충분히 얘기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절대 못 드리는 것이 저도 제가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거를 지금 정도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든가 또 지방 트럭 운전사가 서울에 와서 이렇게 교육을 좀 받아서 심화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조금만 조급하지 않게 생각을 했다면 한 토요일날 일요일날 정도는 차를 세우고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진짜 그 당시 제가 그렇게 40개 카페가 있다고만 알았다면 한 두세 개 한 개 정도에 딱 들어왔을 때 그거 배우기도 벅찬 거예요. 그게 다도 아니고 시작에 진짜 시작의 일부인데 그때 벌써 마음이 열정은 있지만 이게 위험한 상태잖아요. 검색하는 것도 기준점이 없고 뭐 지분 경매 그러면 아 뭐 지시성을 가진 분의 경매인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솔직히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싸다고 들은 게 저 가르치는 분이 너 네가 검색해서 가져와 봐 했을 때 채점 받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쪽팔리거든. 솔직히 그거 가져오면 창피 당할까 봐. 너 이런 물건 왜 가져왔어? 뭐 팔 거야? 아니면 세는 거야? 뭐 이거 왜 그러는 건데 하면 창피하거든. 그런데 그 과정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접받고 싶거든. 내가 돈 냈고 내가 수강료 냈으니까 나 대접받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 과정을 넘어가는데 한번 저처럼 망가지면 이제 아이고 저 말이 정말 옳은 소리다 하고 이렇게 듣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경매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전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물건이 좋은 거고 이런 게 괜찮다라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물건 가져와 봐라면 그런 물건들만 생각을 하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물건이 좋은 물건일 수 있는 거고 답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들 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답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거. 우리 대통령 맨날 하시는 말씀, 창조 경영, 창조 혁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좀 창조적으로 물건도 고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RTL 강의에서 어떻게 보면 박 사무장님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강의하고 배사장님도 가끔 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모범 사례만 이렇게 진열을 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도 조금은 우리 마음가짐에 혼돈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네. 실패 사례. 그리고 내가 과잉 출혈로 자금에 의해서 남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이자 부분을 나는 네. 여기 저 카드 깡이나 약관 대출 이런 거
깡이 아니고요.
신용 대출.
아, 신용 대출.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과다 출혈 저도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약관 네. 대출은 네,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망가지기 전에 자기 수양을 하는 기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저부터도 안 됐단 말이에요. 1년을 그렇게 공부하셨다는 게 아 역시 고수가 되는 길은 틀리구나 이런 네.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자 이쯤 하면 좀 괜찮은 이론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박훈식 사무장님 준비를 하고 고생 많으셨고
특별히 뭐, 얘기한 것도 별로 없고
네, 특별히
에리스님 뭐 하시는
부랴부랴 이게 예. 네. 에리스님 매진 말
아, 제가 너무 막 그 전업 경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니 좋은 얘기 하셨어요.
아 그래요? 뜻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던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 가사 육아 하시는 직장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매번 그런 고민의 순간이 오더라고요. 예, 아, 그런, 예. 네, 그런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만약 정말 정 투자를 하길 원하신다면 직장 일을 병행하면서 투자를 하되 경매 사이클을 한번 겪어보고 낙찰과 임대든 매매든 해보시고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직장 맘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지금 주먹을 불끈 쥐고 급판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매매 사건을 하면 초심자들은 잘 모르시니까 우선 검색을 하고 네. 임장을 한번 가서 응찰 해당 입찰장에 가서 응찰을 해서 폐찰이 아니면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허가가 나오고 항구 기간을 지나고 잔금 납부 계획에 따라서 잔금을 납부하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취득해서 등기를 본인 납부되면 명도하는 과정이 있고 네. 그 전에 명도도 될 수 있고 이 명도 과정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제 명도가 된 상태의 집을 이제 바로 매각도 할 수 있지만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또 수리를 하면서 임대를 놓고 묵혀두느냐 아니면 임대 끼고 팔 수 있느냐 아니면 매매를 즉각해서 단기 매매에 대한 어떤 양도세를 또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한 사이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항목이 이것만 해도 네. 한 여덟 항목이 되는데 이것마다 다 배울 것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처음에 할 수 없으니까 사실 한 번쯤 약간 이득을 바라지 않고 그 정도 저 낮은 거를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 뭐 펜사님 매진 말
네,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건 매매해서 팔았을 때 그 가끔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이거 양도소득세로 다 내는 거 아니냐. 그럼 사실 참 얘기는 해주죠 제가 많이 낸다. 하지만은 많이 낼수록 좋은 거 아니냐.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 500이건 얼마가 남건 소신 있게 자기가 공부를 해서 받아서 수익을 내면은 지금 당장은 500이지만은 향후 2년, 3년 후에는 그게 5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마음가짐 이런 거 결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못 드렸던 거 초심자들 일단 낙찰 받고 명도 오고 나면 막 본인이 도배한다 뺏기한다 이거 저도 말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에 뭐 수리하는 골림은 다 제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기획만 하는 거예요. 네. 대신 앞서 기술자가 한 거 못한 거 굉장히 많아요. 네. 미진한 거 그거를 사람을 불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그 뒤를 커버하는 거니까 그 사진과 글을 조금 분별하는 눈도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 이 사람 이런 식으로 글 쓴 거구나 알 수 있는데 다급하면 그것도 핵심이 안 보여요.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 하여튼 다시 한번 박 사무장님 다음 거 기획 좀 잘하세요. 이제
예, 이제 좀 자제를 하려고요.
대개 사모님이 경매를 한다면 말려야 되나요? 하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주제로 아, 하나 또 기약, 기획 하시죠. 아니, 뭐, 좀 구체적인 거, 아까 그 복부인처럼, 자꾸 그 거시경쟁이자는 게 이런 거 말고, 싱크대냐, 신발장을 뭐, 얼마짜리, 이거 굉장히 층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에게 경매를 하라고 할 것이냐, 말해야 될 거냐, 요거를 한번. 그런 걸 다음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